남과 북 청년들을 잇는 라디오 친구 청춘 통일. 안녕하세요, 조미영입니다. 인류 역사상 최악의 여성, 최초의 여성, 최고의 여성은 누구일까요? 프랑스의 한 역사학자가 최근 발간한 최악의 여성, 최초의 여성, 최고의 여성이라는 책을 통해 인류 발전에 기여한 여성들을 소개했는데요. 인류 최초의 여성 루시가 존재했던 320만 년 전부터 현재 이르기까지 인류 진보에 기여한 여성 100인에 대한 이야기가 쓰여져 있습니다. 서태후, 마리 퀴리, 마릴린 먼로 등 유명한 인물들 외에도 널리 알려지진 않았지만 평등을 위해 싸웠던 여성들의 이야기를 전하고 있는데요. 자신의 신념과 욕망을 위해 변화했던 여성들의 이야기는 흥미진진하고 희망적이면서 때로는 서글펐습니다. 오랫동안 2등 시민으로 여겨져 왔던 여성들은 같은 것을 욕망하더라도 남성보다 더욱 고통스럽고 치열한 과정을 거쳐야 했기 때문이죠. 용기와 지성을 지니고 최초가 된 여성 백인은 당시 사회에서는 최악이라고 평가받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의 저자는 성별이라는 장애물에 굴복하지 않고 과감하게 뛰어넘고자 했던 그들 모두가 최고의 여성이라고 말합니다. 조미영의 청춘통일 첫 곡으로 임정희의 골든 레이디 전해드렸습니다. 저는 탈북민 방송원 조미영입니다. 최악의 여성, 최초의 여성, 최고의 여성 다 한 여성이었네요. 당시에는 최악이라고 평가받았던 여성들이 최초의 여성이었고 지금 훗날 최고의 여성으로 평가받고 있는 겁니다. 여기 남한에 와보니까 탈북민들 중에 여성의 비율이 굉장히 높아요. 근데 사람마다 다르긴 하지만 또 여성들이 좀 더 정착을 잘하는 것 같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여성들이 북한에 비해서 이 남한 사회가 훨씬 더 좀 살기 좋은 사회다, 편하다 이런 말들을 사실 여성들이 많이 합니다. 그리고 저도 느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 남한 사회에 와보니까 여성의 권익을 위해서,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고 있는 여성들이 아직까지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어떤 탈북민 여성들은 아니 여자가 이렇게 살기 편한데 왜 투쟁하는 거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그런데 여기 살면서 느껴보니까 그런 분들, 그렇게 앞서가고 여성의 권리를 위해서 투쟁하셨던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남한 사회는 여성들의 권리와 지위가 굉장히 높아져 있고 저희 같은 탈북민 여성들도 여기 와가지고 편안하고 좋은 생활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나의 권리, 내 스스로 잘 쟁취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 싶고 또 북한에서 지금 쟤는 정말 유별나 이렇게 평가받는 친구들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동네마다 학교마다 직장마다 하지만 그 여성들도 어쩌면 지금은 유별나다라고 평가를 받지만 나중에는 와, 그 친구가 정말 최초의 여성이었구나, 최고의 여성이었구나, 멋진 친구였구나, 앞서갔구나 라는 또 다른 평가가 내려지지 않을까, 네, 그렇게 예상을 해봅니다. 네,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프로그램 알려드릴게요.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청춘 이야기에서는 한성주 씨가 복잡한 세상을 피하기 위한 청년들의 대충 트렌드에 대해 전해드리고요. 정은주 감독과 함께하는 알판으로 오는 세상에서는 영화 극한 직업의 세 번째 이야기 전해드립니다.
통일은 재혼이다. 다시 만나는 거니까. 근데 재혼을 하려면 각자의 문제들을 먼저 해결하고 만나야 되니까.
통일은 성공이다. 99%의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통일은 점심 식사이다. 삼시세끼 중에 가장 중요한 꼭 먹어야 될 식사이다.
통일은 엄마다.
통일은 설렘이다.
통일은 부자 되는 것이다. 강대국이 될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이루어진다.
통일은 꼭 이루어집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조미영의 청춘 통일을 듣고 계십니다.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청춘 이야기. 남한 청년들은 어떤 모습으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궁금하시죠? 세상에서 제일 궁금한 남한 청년들의 다양한 삶의 모습을 전해드리는 세제일공 청춘 이야기. 오늘은 한성주 씨가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네. 잘 지내셨어요?
네.
아, 오늘은 성주 씨 표정이 굉장히 환하고 좋습니다. 지난주에 기말고사 시험 기간이라 그런지 살짝 네. 피곤해 보였는데 이제 대학생들 다 여름방학 맞은 거죠?
아, 네. 대부분 대학교는 이제 6월 셋째 주, 또 늦어도 넷째 주에는 종강을 하니까요. 이제 남한 대학생들은 아주 신나는 자유시간이 펼쳐진 거죠?
박수. 와. 축하드려요.
네. 저도 시험이 끝나고 뭐 그동안 뭐 공부하느라 못 잤던 잠도 실컷 잤어요. 또 귀찮고 복잡한 일들은 다 제쳐두고 아주 여유롭게 쉬고 있답니다.
진짜 말만 들어도 내가 다 마음이 편안해지네요. 그 기분 뭔지 저도 알죠.
네.
이게 중요하고 긴장된 일이 딱 지나가고 난 그 뒤에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한껏 풀어줘서 여유를 만끽하는 그런 정말 꿀 같은 휴식 시간을 갖게 되잖아요.
오, 명디. 네.
제가 좀 알죠?
네, 휴식의 맛을 아시는군요.
네, 압니다.
이심전심이네요. 그런데 부모님들은 뭐 아무것도 안 하고 쉬고 있는 우리 모습을 보면 꼭 잔소리를 하세요.
어머, 성주 씨 부모님도 그래요.
아, 그럼요. 아,
저희 또... 부모님만 그런 게 아니군요.
아, 주말에 특히 네. 거실 소파에 누워서 테레비를 보고 있는데 그 모습을 본 저희 엄마는 아주 미간을 확 찌푸리시면서 야, 나가서 공원에서 운동이라도 하고 와 하고 그러시더라고요.
언니 요즘 밖이 얼마나 더운데 공원을 나가 운동하라뇨. 아, 근데 진짜 모든 부모님들은 아마 비슷하지 않을까 싶어요. 사실 그럼요. 그냥 그렇게 누워서 호송 세월을 보내니 시간 좀 허투루 쓰지 말아라 이런 잔소리를 아마 이거 진짜 다른 그 외국어로 다 번역하면 영어 잘 하시잖아요.
아예 네.
영어로 그 뭐지 잔소리가 무슨 말이에요? 뭐예요?
글쎄요.
아, 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오늘 성주 씨가 준비한 이야기가 이 잔소리랑 또 어떤 관련이 있다고요?
네, 제가 오늘 준비해온 이야기는 이 바로 남한 청년들의 아주 대충대충 트렌드예요. 남한 청년 세대의 정서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이유가 게을러서가 아니라는 사실, 또 우리의 대충에는 나름의 이유랑 의미가 있다는 사실, 뭐 북한 청년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고 생소하게 들릴 수도 있겠지만요. 남한 청년들은 지금 대충의 묘미에 푹 빠져 있답니다.
네. 대충대충 하는 게 유행이다. 이 말 들으니까 딱 처음에 떠오르는 게 있어요. 요즘 이 타치폰 대화 앱인 카카오톡에 있는 그 이모티콘들 있잖아요. 네. 진짜 약간 야 이건 내가 발로 그려도 이거보다 낫겠다 이런 식으로 좀 그림을 그냥 정말 대충 그린 그림들이 네.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그 가장 먼저 소개하고 싶었던 게 그거예요. 지금 인터넷에서는 이른바 발그림이 아주 대유행이에요. 발그림이란 이름 그대로 발로 그린 것처럼 아주 대충 그린 품질이 낮은 그림을 말하는데요. 이름도 정말 대충 붙인 것 같죠? 발그림?
네.
그 중에서도 가장 널리 퍼진 게 발그림 이모티콘이고요. 이 이모티콘은 인터넷으로 메시지를 주고받을 때 사용하는 그 작은 그림들인데요. 글을 대신해서 글보다 더 재밌게 나의 감정이나 의사를 표현해주죠.
네. 요즘에는 카카오톡 대화창을 들여다보면 정말 글씨반 그림반이죠. 네. 그 대충 그린 이모티콘들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이 된 건가요?
네, 이 발그림 이모티콘의 유행, 이 서막은 그 청년들이 많이 들락거리는 인터넷 커뮤니티였어요. 거기서 익명의 회원들이 올린 웃긴 그림들이 또 정식 이모티콘으로 출시되기 시작한 거였죠. 그렇게 출시되는 이모티콘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제는 아예 카카오톡 측에서 누구나 검토를 거쳐서 이모티콘을 출시할 수 있게끔 했고요.
저도 친구들이랑 카톡을 하다가 봤던 것들 중에 정말 웃겨가지고 기억에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림 자체는 성의 없어 보이는데 근데 좀 어떻게 보면 너무 웃기기도 하고 네. 그리고 좀 귀엽기도 하고 대충 그렸지만 뭔가 묘한 매력이 있더라고요.
네, 바로 그게 발그림 이모티콘들의 매력이죠. 뭐 너무 성의 없게 생긴 그림들을 대화 중간에 맥락도 없이 아주 툭툭 던지는 게 요즘 청년들의 인터넷상 대화 문화입니다. 이모티콘 말고도 최근에 큰 인기를 끌었던 발그림이 있는데요. 이건 좀 스케일이 큽니다. 민간에서 시작된 게 아니라 공공기관에서 시작된 유행이거든요.
어머... 아니 그냥 청년들 개인들끼리야 재미있는 문화로 소비할 수 있을 법한데 뭐 이게 공식적인 정부기관에서 발그림을 만들어서 내놨다고요?
네, 저도 처음 봤을 때는 대체 이게 뭔가 이래도 되나 싶었어요. 바로 충청북도 충주시청 홍보 담당 공무원이 만든 홍보물입니다. 뭐 딱 봐도 그림판으로 아주 대충 색칠하고 대충 글씨를 넣은 것 같은 홍보 포스터들이 이 인터넷상에서 굉장히 인기를 얻었어요. 뭐 가령 충주 고구마 축제를 홍보하는 포스터를 묘사하자면 그냥 노란 단색 배경에 뭐 갈색 타원형이라는 고구마 또 대충 입력한 글씨들을 넣고 또 충주시청 공식 표시를 집어넣어서 완성했죠. 너무 성의 없어 보여서 오히려 젊은이들의 시선을 끌 수 있었던 거예요.
정말. 아니 홍보하려면 정말 온갖 성의를 들여서
맞아요.
네, 그림을 고치고 고쳐가지고 이렇게 만드는 게 홍보판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렇게 대충 만들어서 그게 오히려 인기를 끌었다고요.
네.
아니 근데 이렇게 대충 콘텐츠가 인기를 얻게 된 이유가 좀 궁금해요. 사실 어른들 입장에서는 네. 이거를 이해를 못하면 이게 뭔가 자네
그쵸.
이를 이따우로 하다니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바로 요즘 젊은 세대가 그 무맥락을 선호하기 때문이에요. 그 대뜸 던지는 웃긴 이모티콘 또 대뜸 튀어나오는 성의 없는 홍보물 다들 별 의미도 맥락도 없이 사용되고 있죠. 말 그대로 요즘 남한 청년들은 맥락이 없는 것을 좋아한다는 겁니다.
그래요.
네.
이해할 것 같기도 하고 충분히 모르겠다 싶기도 하고 어른들과 대화하거나 친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말을 해야 할 때는 사실 단어 하나하나 그리고 그 문장 하나 정말 신경을 많이 써서 말을 하게 되잖아요.
네.
이것저것 격식과 예의를 차리면서 대화하면 사실 그거 자체로 되게 피로감이 느껴지는 건 맞아요.
네.
근데 남한 청년들이 지금 이걸 싫어한다는 거죠.
네, 정확합니다. 청년들의 경우 또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을 그냥 참고 견디지 않는다는 건데요. 뭐 권위적이고 수직적인 관계를 싫어하기도 하고요. 상대방과 거리감을 느끼게 만드는 뭐 과한 존칭이나 거칠애는 불필요하다고 생각하죠. 그 청년들이 대충 그린 발그림을 활용해 대화하는 건 이 인간관계에 대한 허물없는 인식을 드러내는 셈이에요. 대화가 경색된다 싶을 때 또 분위기가 지루하고 딱딱해진다 싶을 때 그 상황을 재치 있게 회피하는 그런 젊은이들의 소통 방식인 겁니다.
청년들의 격이 없는 소통법이라 재미있고 발랄하지만 그 좀 때와 상황은 잘 가려서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요. 그래도 이런 유행이 있어서 조금은 좀 다행이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남들과 대화할 때 예의 차리고 신경 써서 말하는 게 피곤하게 느껴지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게 역시 나만 그런 건 아니구나. 네. 다들 느끼는 거구나 싶어서.
그렇죠? 같은 맥락에서 아무 말 대잔치, 뭐 관태기 같은 말이 나오기도 했어요. 이 아무 말 대잔치는 대화의 흐름과 전혀 상관없는 말을 대뜸 던지는 겁니다. 또 하지만 아무도 면박을 주거나 설명을 요구하지 않고요. 그냥 자연스럽게 넘어가는 거죠. 각자 자신이 하고 싶은 말을 부담 없이 슥슥 내미는 상황을 말합니다. 또 관태기는 관계와 권태기의 합성어예요. 이 인간관계에서 오는 피로감이 너무 커서 당분간 사람을 상대하기 싫어진 상태랍니다. 모두 사람 관계에서 느끼는 염증으로부터 나를 적당히 보호하고 싶은 그런 청년들의 마음이 반영된 말들로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아니 근데 저는 그 텔레비전 보면서 왜 방송인들이 진짜 아무 말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맥락 없이 던지는
네. 네,
일명 저기 박명수.
네, 맞아요, 맞아요.
네, 박땡땡 같은 분들 계시잖아요.
네.
그 저는 아, 저 사람 도대체 뭐라는 거야. 네, 그리고 약간 그 얘기를 안 듣는 경우도 있었는데 오히려 젊은 친구들은 그렇게 말하는 걸 더 좋아한다라는 네. 거잖아요. 아, 그렇군요. 뭐 어떻게 보면 어렵게 생각하면서 스트레스 받는 것보다는 이렇게 재치 있고 귀엽게 해피하는 전략도 나름 효과적이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래요. 또 다른 대충대충 문화 어떤 게 있을까요?
다음으로는 그 정말 성의와 무성의 그 사이를 넘나드는 그런 콘텐츠들을 소개해볼까 해요. 이 성의도 없고 의미도 없고 실용성도 그닥 없지만 선풍적인 인기를 끌고 있는 것들이 있습니다.
오, 그런 게 있어요?
네, 요즘에는 다들 그 터치폰으로 유튜브 영상을 즐겨보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최근 들어서 특정 영상들이 아주 신기하게도 조회수를 엄청 많이 올리고 있어요.
유튜브는 전 세계 누구나 동영상을 찍어서 공유할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입니다. 네. 누구나 올릴 수 있는 것만큼 진짜 별의별 기상천외 영상들이 네. 다 들어있는데 근데 그 많은 영상들 중에서 요즘 인기를 끄는 영상은 어떤 건가요?
바로 슬라임이라는 그 말랑말랑한 장난감을 쭈무르는 모습만 보여주는 영상이죠. 이 슬라임은 액체라기엔 말랑말랑 쫀득한 질감이고 또 찰흙이라기에는 더 투명하고 부드러운 덩어리 형태의 장난감인데요. 아무 내용도 없고 설명도 없고 그냥 이 슬라임을 만지작거리는 모습과 소리만 영상으로 담아낸 거예요. 또 보고 있으면 머릿속이 깨끗하게 비워지고 또 마음도 뭔가 차분하게 진정되고 또 잠이 솔솔 오기도 해요.
네. 이게 제가 뭐라고 해야 되지? 밀가루 반죽 같기도 한데 네. 근데 손에 붙어나진 않아요. 네. 그렇죠? 예. 저도 이거를 몇 번 본 것 같긴 해요. 근데 야, 이 진짜 아무런 진짜 의미도 없고 맥락도 네. 없고 아무것도 없는 이런 영상이 조회수가 그렇게 많이 나온다고요?
네. 또 보통 대학생들의 일상과는 전혀 관련이 없는 채널이 20만이 넘는 구독자를 모은 사례도 있어요. 한 농부 아저씨가 자신의 고구마 밭을 망친 그 두더지를 잡아다 놓고 찍은 영상이 인기를 끈 게 그 계기였어요. 시골 아저씨의 나긋나긋한 목소리, 또 작고 귀여운 두더지의 모습, 또 잔잔히 들려오는 농촌의 그 배경 소리까지 청년들의 일상에는 아무 의미도 쓰임도 없지만 그 일상에 지친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은 거죠. 이 아저씨의 영상 역시 핸드폰으로 굉장히 대충 찍은 것들이 대부분입니다. 뭐 특별한 효과나 촬영법도 없어요.
네. 별 내용 없이 대충 촬영한 영상들이 청년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다. 정말 네. 흥미롭습니다. 근데 이해가 가기도 해요. 그런 부담 없는 영상들을 보면 일상에 잠시 동떨어져가지고 뭔가 마음을 느슨하게 풀어놓고 쉬는 느낌이 들거든요. 네. 또 머리도 좀 비어지는 것 같고.
네. 저도 공부하거나 또 머릿속에 복잡한 고민이 있을 때는 그런 아까 말씀드린 그 농부 아저씨 영상을 가끔 봤어요. 정말 아무 의미도 뭣도 없지만 마음 하나는 굉장히 편해지더라고요.
네. 이게 보통 지금 도시에서 사는 청년들이 많다 보니까 네. 그 시골의 초록빛 풍경을 보면서 좀 이렇게 힐링을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네. 영상뿐만 아니라 출판에서도 비슷한 흐름이 있다고요?
네. 지난 1, 2년 동안 정말 많이 팔린 책 두 권이 있는데요. 그 제목을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또 두 번째는 곰돌이 푸 행복한 일은 매일 있어 입니다. 느낌이 어떤가요?
그러게요. 이게 뭔 소린가. 이게 책 제목이 맞나 싶어요. 사실 첫 번째 책은 청년들에게 위로의 메시지를 주는 느낌이고 네. 두 번째는 글쎄요. 봄돌이 푸는 그 미국의 만화 영화 회사인 디즈니의 대표적인 그 캐릭터잖아요. 네. 동화책이나 그림책인가요?
맞습니다. 이 죽고 싶지만 떡볶이는 먹고 싶어 라는 책은 그 지치고 무기력한 상태에 빠진 젊은이들을 위한 에세이, 그러니까 수필이에요. 애쓰지 않아도 괜찮다. 파릿파릿하지 않고 늘어져도 괜찮다. 우울할 때는 우울감을 그냥 받아들이고 행복해져 보려고 힘을 쏟지 않아도 괜찮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죠. 뭐 어른들이 바람직하게 여기는 열심히 사는 삶과는 꽤 거리가 있죠. 또 곰돌이 푸 책은 정말 어른들을 위한 그림책이라고 볼 수 있어요. 물론 그림만으로 구성된 책은 아니지만요. 이렇다 할 만한 교훈이나 뭐 유익한 정보는 없어요. 책 표지 하나는 예쁩니다.
네, 뭐 하나라도 있으니까 괜찮네요. 대충 힘들지 않게 살아도 잘못이 아니다 하는 책이랑 별 내용이 없는 책이 크게 유행한 거네요.
네.
이런 유행이 나타난 이유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건 우리 청년들이 복세편살이라는 삶의 지침을 갖고 있기 때문일 거예요. 뭐 내가 아무리 고민하고 스트레스 받는다고 이 세상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사실을 체득하고 있거든요. 열심히 살든 대충 살든 어차피 복잡한 세상 편하게라도 살자 하는 게 남한 청년 세대의 새로운 세상살이 방식인 겁니다.
아, 복잡한 세상 편하게라도 살자가 복세편살.
네.
그래요. 내가 열심히 살아도 세상은 크게 바뀌지 않는다. 어떻게 네. 보면 좀 씁쓸한 생각 같기도 한데요. 또 다르게 보면 복잡한 현대사회를 살아가기 위한 자신만의 극복법이다라고도 볼 수 있겠네요.
아... 그렇습니다.
이게 한심을.
다 마음먹기에 달려있다는 말처럼 뭐 요즘같이 대입도 취업도 어려운 세상에는 이렇게 스스로에게 관대한 마음가짐이 많이 도움이 되죠. 또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대충 트렌드는 바로 어른들이 보면 아주 못마땅해 할 비생산 취미의 대유행입니다.
어른들이 이해하지 못할 청년들이 비생산적 취미라 네. 궁금하네요. 이 기성세대의 취미 활동하면 바둑 같은 거 많이 하시잖아요. 이게 머리가 좋아져 이러면서 네. 그리고 또 등산도 하고요. 네. 이 등산하면 건강 좋아진다 이러면서. 근데 청년들은 아무도 맥락 없이 취미 활동하는 건가요?
네. 요즘 남한 청년들은 뭐 휴식이나 취미 활동으로 아주 온전한 휴식을 선호합니다. 가령 이제 여름방학이잖아요.
그렇죠.
남한 청년들 중에서는 이제 호캉스를 계획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을 거예요. 쾌적하고 시설이 좋은 호텔에 가서 그냥 호텔 내부의 시설과 또 맛있는 식사를 즐기면서 쉬는 거죠. 관광을 하면서 밖에 돌아다니지도 않고요. 또 오로지 편한 시설 속에서 시원한 에어컨 바람과 함께 고급진 먹을거리들을 즐기며 유유자적하는 겁니다.
호캉스. 아우 갑자기 호캉스 가고 싶다. 예, 숙소를 말한 호텔과 여름 휴가를 뜻하는 바캉스가 합쳐져 가지고 만든 말인데요. 호캉스, 호텔에서 보내는 바캉스를 얘기를 하죠.
네.
이 호캉스 말고도 또 청년들이 또 다른 여름 휴가 방식 어떤 건가요?
북캉스라는 게 있죠. 여름방학이나 여름휴가 기간에 그동안 읽고 싶어도 시간이 없거나 또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읽지 못했던 책들을 방에 가득 쌓아두고 읽는 겁니다. 방에 콕 박혀서 잠옷바람으로 아주 편한 자세로 늘어져서 휴가 내내 책만 보는 거예요. 이 책을 뜻하는 북에 그리고 박캉스를 합쳐서 만든 말입니다. 또 영카스라는 것도 있어요. 보고 싶었던 영화를 한 번에 결제해서 다운받아 보는 겁니다. 이 시간도 마음도 여유 있을 때 몇 편의 영화를 몰아서 보는 거예요. 또 영화표를 시간에 맞게 한 번에 사가지고 종일 영화관에 머물면서 영화를 보기도 하죠. 영화에다가 바캉스를 합친 말입니다.
네, 호캉스, 북캉스, 영카스까지 굉장히 좋은 취미 활동. 저는 저도 신세대네요. 전 이거 찬성입니다. 네. 이 취미 활동. 주로 근데 좀 머리를 비우는 취미들이 많네요.
네, 아예 그 킬링 타임이라는 말까지 등장할 정도예요. 말 그대로 시간을 죽인다라는 뜻이죠. 그 아무것도 안 하면서 시간을 때운다는 건데요. 휴식 시간에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시간 때우며 놀고 싶은 그런 청년들이 많아지면서 콘텐츠 구독 서비스도 급부상했죠. 뭐 넷플릭스랑 왓챠는 남한 사람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들어봤을 거예요.
예. 남한 사람인 저도 들어봤습니다. 네. 제 주변에서 많이들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일정한 돈을 내면 그 타치폰 앱 속에서 제공되는 영화, 드라마, 만화 이런 것들을 다 볼 수 있는 그런 서비스를 말하는 거죠.
네. 그 구독료, 즉 어플 이용 가격은 한 달에 3,000원에서 4,000원, 그러니까 3-4달러 정도예요. 이 정도 돈을 내고 다양한 볼거리들을 마음껏 즐길 수 있으니 청년들이 좋아할 만하죠.
그러니까요.
네, 핸드폰이나 또 노트북으로 좋아하는 드라마를 1회부터 마지막 회까지 쭉 보는 겁니다. 그러면 현실의 골치 아픈 일이나 뭐 스트레스 거리들은 잠시 머릿속에서 사라지죠. 물론 몇 시간 동안 계속 드라마만 보면서 시간을 때우고 쉰다면 부모님의 잔소리는 각오해야겠죠.
그러니까요. 이거 한번 봤다가 부모님 잔소리 때문에 스트레스 더 쌓이는 건 아니겠죠? 네. 그래요. 뭔가 이렇게 보람이나 결과물을 얻기 위한 그런 취미보다는 온전한 휴식을 지금 선호를 하고 있는 거네요. 네. 이런 모습들에는 또 나름의 그 이유가 또 있겠죠?
네. 요즘 청년들은 비생산적인 것에 죄책감을 느끼는 그런 기성세대랑은 다릅니다. 비생산을 진정한 휴식으로 보고 긍정적으로 인식하죠. 이런 경향을 탈물질주의라는 약간 어려운 말로 설명을 하는데요. 이 말 그대로 물질적인 성과에는 관심이 없다라는 겁니다. 뭐 노력이나 성취보다는 평온함을 또 돈보다는 나만의 시간을 확보하는 데 더 관심이 있다는 거죠. 기성세대와는 정반대라고 할 수 있어요. 이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대부분 경제적으로 성장한 나라들의 젊은이들은 이런 탈물질주의적 경향을 갖고 있대요.
네. 그러니까 좀 쉽게 말해서 요즘 청년들은 이렇게 눈에 보이는 그런 이익보다는 네. 마음의 허기를 채우는 데 더 많은 관심이 있다. 뭐 그런 건가요?
네, 맞아요. 이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게 중요했던 시기를 살아왔던 이런 부모님 세대는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죠. 하지만 이제 남한은 과거에 비해 경제적으로 엄청나게 성장했잖아요.
네.
이 당연히 청년들의 관심사도 먹고 사는 문제에 머물러 있지는 않는 겁니다. 그러니 휴식은 정말 정말 말 그대로 아무것도 하지 않고 푹 쉬어버리는 방식을 좋아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도 이게 정신건강에도 좋대요.
대충 아무것도 안 하고 쉬는 게 정신건강에 좋다고요?
네.
네. 이거 부모님들이 잔소리 하면 딱 이 얘기 하면 되겠네요. 엄마! 이렇게 쉬는 게 정신건강에 진짜 좋대.
네.
네. 반가운 핑계거리인데요, 진짜.
멍한 상태로 아무것도 안 하고 쉬면 이 우리의 뇌에는 장기 기억을 강화하는 뇌파가 증가한다고 합니다. 또 규칙적으로 낮잠을 잔 사람들의 기억력과 학습 능력에서 높은 향상을 보였다고 해요. 또 뇌를 쉬게 하면 결과적으로 더 좋은 뇌를 갖게 되는 셈이죠. 그래서 서울시는 시민들에게 이 아무것도 안 하는 온전한 휴식을 장려하기 위해서 멍때리기 대회를 매년 개최하기도 합니다. 이 사람들이 쾌청한 날에 한강공원에 모여서 다 같이 멍하게 앉아서 쉬는 행사입니다. 저도 기회가 된다면 내년에는 참여해보려고요.
저 올해 참여했잖아요, 제가.
정말요?
네. 저 이대 올해 참여했어요. 아, 네. 그래요. 맞아요. 대충 그린 그림부터 대충 쉬는 휴식 방법까지 복잡한 세상을 살아가는 남한 청년들의 대충 전략에 대해서 얘기를 나눠봤는데요. 근데 정말 모든 청년들이 다 이렇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죠. 대부분의 청년들이 좀 이런 경향을 많이 보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겠죠.
네. 대부분의 청년들이지 뭐 100%다 그런 건 아니죠.
네. 저도 대부분에 좀 속하지 않나. 그래요. 갑자기 저도 막 집에 가가지고 좋아하는 드라마를 딱 이렇게 1부부터 한 17부까지 쫙 보면서 맥주에다가 이렇게 네, 마른 낙지 찢어 먹으면서 뒹굴뒹굴 하고 싶어지네요.
아, 좋은 생각이에요. 저도 이제 여름방학을 맞았으니까 이 마음까지 편히 쉴 수 있는 휴식을 계획해봐야겠습니다.
네. 푹 쉬시고 다음 주에 또 좋은 소식 갖고 돌아와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흥미로운 남한 청년들의 대충 이야기, 대충이 아니라 아주 열심히 산다는 그 이야기 전해주셨습니다. 저희는 다음 시간에 성주 씨와 함께 또 인사드릴게요. 박경의 노래입니다. 귀차니스트. 아무것도 안 할래 태어난 게 매서 무의식지만 몸이 축 처지는 게 다시 나른 나 알판으로 보는 세상 남쪽 드라마 영화 많이들 보시죠? 드라마 속 장면에 마냥 설레고 한번 봤을 뿐인데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던 그 장면. 영화와 드라마 속 장면을 통해 나만의 모든 것을 이야기하는 알판으로 보는 세상입니다. 오늘도 한국의 드라마 영화 이야기를 해주실 운주 씨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을 한국 영화와 드라마의 매력 속으로 안내해줄 감독 정은주입니다.
네, 운주 씨 요즘 날씨가 막 오락가락해요. 막 더웠다가 비 왔다가 괜찮나요?
네, 근데 이게 쭉 비가 오는 것도 아니고 잠깐 소나기 내렸다가 또 그러다 보니까 우산을 들고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항상 아침마다 고민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근데 지금이 딱 장마철이 이미 시작이 됐다고 하니까 그래도 좀 들고 다니는 게 좋은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에는 양산, 우산 이게 합쳐서 양우산이라고 하는데 너무 더울 때는 자외선을 양산으로 쓰고 또 비가 오면은 이제 비를 피하려고 우산으로 쓰는 그런 우산이 있어가지고 그거 들고 다니고 있어요.
제가 네 바로 어제 인터넷으로 구매했습니다.
아, 양우산을요?
양우산을 구매했어요. 아, 진짜 꼭 필요하더라고요. 햇빛이 너무 뜨거워가지고 네. 저는 좀 피부가 까만 편이어서 은주 씨는 진짜 하얘서 여름에도 잘 안 탈 것 같아요.
아니에요. 저도 좀 타면은 빨개지는 사람도 있는데 저는 검해지기 때문에 저도 필수입니다.
많이 타셨으면 좋겠네요.
우리 북한 청취자분들도 네. 양우산 이렇게 들고 다니시면서 양우산 있을까요?
아니, 양산 있어요. 북한에도 양산이 있는데 아마 중국을 통해서 또 다 들어가겠죠. 양산 겸 우산 겸 쓸 수 있는 거 자외선을 차단할 수 있는 기능이 있는 우산이 있으니까 네. 꼭 그걸 좀 여름에는 많이 쓰고 다니시면
네.
양우산 하니까 너무 이상한 양우산, 우양산은 안 돼요?
우양산이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요.
아, 그래요? 그래요. 오늘이 영화 극한직업 마지막 시간이더라고요.
네.
지난 시간에 쭉 소개를 해주셨는데 못 들으셨던 분들도 혹시 계실 수가 있으니까 먼저 지나간 줄거리를 좀 소개를 드리고 이야기 이어갈까요?
네. 영화의 주인공인 마약반 소속 형사 오인방은 어느 날 마약 조직의 마약 미술 정황을 입수를 하게 됩니다. 이들은 범죄 현장을 포착하기 위해서 마약 조직이 있는 건물 근처에 치킨집을 열고 위장 창업을 하는데요. 그런데 하필 치킨집이 너무 잘 되면서 장사에 매진하다가 마약 조직을 놓치고 심지어 경찰서에 치킨집을 차렸다는 게 전해지면서 마약반 형사들은 모두 정직을 당하게 됩니다. 이에 우울해하는 이들에게 어느 날 정 실장이라는 사람이 찾아와서 이 치킨집으로 전국에 가맹점을 차리자고 제안을 해오는데요. 이들은 막대한 현금 다발을 건네는 정 실장의 말발에 흔들려서 결국 전국에 많은 가맹점을 차리는 사태에 이르게 됩니다.
네, 정말 사태예요, 사태. 범죄자를 잡으려다가 치킨집 또 열고 이젠 가맹점까지 생기고 뭐든 너무 최선을 다하다 보니까 일반 장사하는 사람도 할 수 없는 일들을 해내고 맙니다, 이분들이.
네. 그런데 이 가맹점을 제안한 정 실장의 뒤에는 엄청난 속셈이 있었는데요. 사실 정 실장은 마약 조직의 두목 이무배의 아래에 있는 사람으로서 이 치킨 가맹점들을 마약을 유통하는 운반책으로 사용하려는 계획을 갖고 있었어요.
네.
결국 가맹점에서는 마약이 숨겨진 치킨이 유통되기 시작했고 결국 마약반 형사들의 눈에까지 포착이 되게 됩니다.
네. 마약 조직을 잡는 건 거의 포기 상태였는데 드디어 이 마약반이 제대로 형사로서의 역할을 할 때가 온 거죠.
네, 마약반 5인방은 각자 흩어져서 본인들의 가맹점에서 마약 활동을 벌이는 직원들을 열심히 조사하기 시작하는데요. 그런데 그중 마 형사가 지방의 가맹점에 혼자 찾아갔다가 마약 조직의 일원들에게 붙잡히고 끌려가는 일이 발생합니다. 이것도 모르고 남은 4명의 형사들은 가맹점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마약 유통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회의를 벌이게 되죠. 들어보시죠.
신고하시죠.
우리 지점들이 마약 운반 책이야. 그럼 우리 뭐가 될 거 아니야?
아이, 설마 우리가 알고 그걸 그랬다고?
우리가 잡아야 돼.
반장님, 얘네 규모를 보세요. 우리 감당 못해요. 그리고 우린 지금 경찰이 아니라 그냥 치킨집 직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이 정도 판벌놈 누가 있어?
테드창 아니면 이무배.
쥐새끼 잡는데 경찰이 어디 있고 닭집 사장이 어디 있냐? 마형사 어디 있어?
아이 개식구 어젯밤부터 연락이 안 돼요. 이거서 또 도박질하고 있는 거 아니야 이거?
묻잖아. 이번엔 꾸물거리지 말자. 정답표 먼저 조지고 들어간다.
네. 정말 이제야 형사다운 대화들이 오고 가네요.
네.
근데 아무래도 본인들이 운영하는 치킨집이 마약 운반책이다 보니 이게 경찰서에 보고하는 게 참 애매한 상황이긴 해요.
네. 그래서 직접 해결해 볼 양으로 곧바로 이들은 정 실장에게 찾아가는데 그의 사무실은 텅텅 비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장 형사의 손전화에 마 형사 번호로 영상통화가 걸려옵니다. 영상에는 온몸이 꽁꽁 묶인 채로 피를 흘리고 있는 마 형사의 모습이 담겨 있었는데요. 이에 충격을 받은 마약반 형사들은 어찌할 바를 모르는데 그때 유일한 여자 형사인 장 형사가 손전화로 위치 추적 응용 프로그램을 열더니 마 형사가 현재 있는 곳의 위치를 추적하기 시작합니다.
지능형 손전화기의 위력이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이 장면 그리고 또 정말 재밌었어요. 나만의 이 손전화 응용 프로그램 중에 위치 추적을 해주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네. 뭐 그 어린 자녀들 같은 경우 이렇게 등록을 해놓게 되면은 어디에 있는지 부모님들이 이렇게 지도상에서 이렇게 확인을 할 수 있는
위치를 확인할 수 있죠.
학교에 있구나. 이놈이 또 학교에 안 갔구나.
지금 놀고 있구나.
이렇게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이게 미리 등록되어 있어야지 위치가 추적이 되는 건데 알고 보니 마영사와 장영사가 비밀 연애를 하고 있어서 서로의 위치 추적 등록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아, 나 까먹고 있었는데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이게 그 상대방이 동의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못하게 되어 있는 거잖아요.
두 사람은 연인이었기 때문에 미리 다 등록이 돼 있어서 위치를 추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사실 그전에는 이 연인인 줄 다들 모르고 있었던 거 아니에요?
서로 엄청 티격태격하면서 무슨 꼭 앙숙처럼 네. 지냈는데 관객들을 모두 속였던 거죠. 근데 관객뿐만 아니라 네. 나머지 3인방의 형사들도 다 네, 속였던 거죠.
그래서 지금 이번에 다 알게 되는 거잖아요.
네. 어쨌든 다행히 형사들은 이 응용 프로그램으로 마영사가 현재 어디에 있는지 알아내고 그곳으로 향하는데요. 하지만 이들이 도착하기 전에 마영사는 이미 스스로 자신의 몸에 묶인 밧줄을 다 풀고 조직폭력배 일당을 다 때려 눕힌 상태였어요.
네.
그리고 마약을 싣고 가는 트럭에 매달려서 마약 거래가 이루어지는 부둣가로 향하게 됩니다.
네. 마영사가 닭만 잘 튀기는 사람인데 네. 혼자서 조직폭력배들을 제압하고 탈출하는 걸 보면서 이야, 역시 형사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었어. 네, 멋있었어요.
그렇죠. 한편 부둣가에서는 마약 조직 두목인 이무베 패거리와 경쟁자인 테드창 패거리가 한 데 모여서 서로를 견제하고 있었는데요. 이곳에서 이무베가 마약을 넘기면 테드창에게 돈을 건네받기로 거래되어 있었어요. 이무베와 테드창의 대화 한번 들어볼게요.
아, 뭘 또 이렇게 일개 중대를 끌고 오셨어?
내가 너에 대한 믿음이 없지 않냐? 어? 저번처럼 소금치고 짭새 불러들이고 그러면 그냥 후딱 죽여버리고 그냥 가게.
넌 말을 그렇게 무섭게 하냐? 그럼 애들 칼 찼어?
당근 빠따지 시뱅아.
다행이네. 우린 총 찼어.
총도 있어 이 개새끼야.
병신 쿨하치시네. 봐봐 봐봐.
봐야봐 님이 뽕이다 병신아.
아, 돈이나 줘. 배 타야 돼.
물건.
예. 모두 A급입니다.
너무 많이 먹는 거 아니야?
아 괜찮습니다. 빈속입니다.
괜찮아?
예. 친구끼리 빚자 줘.
돈 가져와.
아 예.
네, 이 음악은 지금 형사들이 나타나는 그 음악인 거죠?
아니요.
아니에요?
그 전인데.
아, 그 전 상황이군요. 네. 아, 아니 그나저나 애들 말싸움도 아니고.
완전 어린애들 같죠.
그러니까요. 저 사이렌 소리는 그 여기 한국에서 경찰차에서 나는 소리 아닌가요?
네, 사실 경찰들이 온 게 아니라 마영사가 손전화에 있는 사이렌 소리를 틀어서 경찰차가 온 것 마냥 이렇게 속인 건데요.
아.
그런데 이무베 패거리와 테드창 패거리는 이 경찰 사이렌 소리를 듣고서 서로가 배신했다고 경찰을 부른 거라 생각하고서 서로 피 튀기는 싸움을 하게 됩니다. 아. 한편 마영사의 위치를 추적하던 마약반 형사들은 이 부둣가에 도착을 하게 되고 수십 명의 패거리들이 한 데 모여 있는 걸 발견하고는 이들을 소탕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기 시작합니다.
네, 아까 지금 두 패거리가 왔으니까 지금 두 패거리가 뭐 중대 소대 아까 얘기한 거 보니까 굉장히 인원수가 많은 것 같은데
네.
지금 마약반 형사는 기껏해야 다섯 명밖에 안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 또 이게 뭐 일당백 해야 되는 건가요? 그러면
네, 그렇죠. 그런데 미리 이들의 연락을 받고 동료인 채반장과 후배 형사들이 뒤늦게 출동을 하게 되는데요. 형사들 역시 그들의 평소 행실을 잘 알고 있었던 터라서 혹시 잘못되진 않을까 이런 걱정을 했는데 의외로 채반장은 태연한 태도를 보이게 됩니다. 채반장과 형사들의 대화 먼저 들어보시죠.
마약반 이 양반들 다 뒤지는 거 아닙니까?
해볼만 하다고 본다.
예?
깡패 새끼들은 타이르면 말을 들어요. 그런데 약쟁이 새끼들은 눈깔이 돌아가지고 죽여달라고 덤비거든. 마약반에 걔네들 왜 모나겠냐?
뭐 마영사야 유도 국대 출신이니까 그렇다 치고
영호는 UDT 특전사 출신 사람도 죽여봤다는 소문이 장영사는 무에타이 동양 챔피언 출신 장박으로 불렸던 여자다
그럼 재훈이는?
야구부
야구부요?
대한민국에서 연장 쓰는 운동부가 겁나 슬픈 게 맷집이 늘어서 나와요
그럼 고반장님은
고반장 좀비 소리 왜 나왔겠냐. 강력범죄만 20년이야. 칼을 12번 맞았는데 여태 살아있잖냐. 안 죽어, 그 영혼이.
이야, 진짜 엄청난 이력을 가진 사람들이었네요.
네.
마지막 고반장 좀비설. 이게 좀비라는 게 죽었는데도 그 다시 약간
죽지 않는,
죽지 않고 살아나는 그
괴물과
그거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고반장이 이무배와 싸우면서 죽을 것 같으면서 좀비처럼 끝까지 살아남는데 정말 너무 웃기기도 하고 대단하기도 하고 이 장면도 참 통쾌하고 재밌었어요.
네. 어쨌든 이들은 화려한 이력만큼이나 엄청난 싸움을 이 화면에서 보여주는데요. 결국 마약반은 이무배와 테드창 패거리를 모두 쓰러뜨리고 체포하는 데 성공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장에 한 발 늦게 도착한 경찰들을 맞이하는 그런 여유까지 보여주게 됩니다. 이로써 마약반은 전원 1계급 특진을 하면서 영화는 아주 해피엔딩으로 끝이 나게 되죠.
영화가 처음부터 계속 웃으면서 해가지고 이런 싸움 장면마저도 굉장히 통쾌하고 시원하고 좀 희극적인 요소를 많이 넣어서 만들었던 네. 것 같아요. 네.
절대 중간에 옆길로 세지 않고 끝까지 코미디를 잘 네. 지켰던 영화죠.
맞아요. 사실 근데 영화의 줄거리만 이렇게 딱 우리 놓고 얘기를 하자고 하면 황당하게 그지없는
말이 안 되는
네 그런 내용의 연속이지만 이 그 연기자들 마약반 오인방을 연기한 이 연기자들의 연기가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연기를 잘하니까 진짜 그냥 거부감 없이 재밌게 봤던 것 같고 특히 고반장 역할을 했던 유승용 이 배우는 와 진짜 희극 영화에 최적화된 그런 배우가 아닌가 싶더라고요.
네, 유승용 씨 같은 경우는 무겁고 진중한 역할도 잘 소화하지만 또 희극 영화에도 꽤 많이 출연을 하셨어요. 과거에 보면은 전에 소개해드렸던 영화 내 안의 모든 것에서는 여자를 유혹하는 카사노바로 등장을 했었고요.
그랬죠.
네, 또 7번 방의 선물에서는 장애를 가진 아빠로 출연해서 관객들에게 웃음과 눈물을 주었던 그런 역할을 했었어요. 정말 다양한 장르에서 좋은 연기를 보여줬던 그런 배우였던 네. 것 같아요.
나 머리 많이 커. 엄마 아팠어. 이거 네.
뭔가
아 이게 안 되네요. 사실 배우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봅니다.
네.
그리고 뭐 유승용 씨도 그랬지만 여기에 나오는 뭐 주연 조연 배우들의 연기 모두 다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여기서 마영사로 나오는 진선규라는 이 배우는 사실 이전까지 주연보다는 조연으로 많이 출연을 했었는데 조직폭력배 나오는 영화가 뭐였죠? 범죄도시.
네.
범죄도시에서 좀 얼굴을 알리고 나서 그때는 정말 무서운 역할이었어요.
네.
근데 다음 영화인 이 작품에서는 굉장히 이렇게 좀 희극적인 요소를 많이 보여줘가지고 진짜 배우는 와 진짜 저 안에 얼마나 많은 걸 가지고 있나라는 걸 또 한번 느끼게 했던 것 같고
네.
영화를 보면서 진짜 배우의 역할이 너무너무 중요하구나 라는
맞아요.
거를 정말 많이 생각하게 했던 그런 작품이었어요.
네, 이분 같은 경우는 이전에 정말 많은 영화에 출연을 했었어요. 사실 단역으로도 하고 조연으로도 하셨는데 그러면서 실력을 많이 쌓았던 배우라서 이번 영화 극한직업에서 그 재능이 잘 발휘됐던 것
맞아요.
같아요.
예.
네, 또 유일한 여자 형사, 장형사로 출연했던 배우 이한희 씨도 이 영화로 당당히 천만 배우의 이름을 올렸는데요. 한희 씨는 영화 속 연인이었던 진성규 씨를 비롯한 배우들에게 우정링 반지를 선물하면서 그 우정을 다시 한번 보여줬다고 해요.
네. 그리고 그 막내로 나왔던 공명이라는 배우 있잖아요. 맷집센 배우.
네.
네 야구부 있었다는 그 배우도 사실 다른 작품에서는 그렇게 제가 눈에 띄게 이렇게 본 건 아닌데 이번 영화에서는 정말 이렇게 확실히 기억에 확 남는 그런 연기를 보여준 것 같아요.
네. 제가 생각하기에 앞으로 이 영화 주연급 배우로도 이분이 성장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사실 저는 그 좀 이렇게 영화에서 희극 영화를 그렇게 즐겨 보는 편은 아니에요.
네.
예. 네, 근데 그 이유가 웃음 코드라고 하잖아요. 이게 웃음이라는 게 그 문화를 정말 다 이해하고 있어야 웃을 수 있는 건데 조금 제가 생각하는 그 웃음의
포인트와는
그
지점과는
네, 지점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어가지고 그리고 좀 억지스럽고 저게 뭐가 웃겨 이런 부분들이 좀 연출되는 영화들이 있었는데 사실 이 작품은 정말 재밌었어요. 그리고 좀 나이대를 다 초월한 그런 영화였던 것 같아요. 어린 네. 친구들부터 해가지고 나이 드신 분들까지 그냥 다 편안하게 웃을 수 있는
가족영화.
진짜 가족영화여가지고
네.
굉장히 좀 재밌게 봤던 것 같고 이 영화를 찍는 동안에 배우들도 진짜 그렇게 즐겁게 영화를 촬영했다면서요?
네. 제가 그 영화를 홍보하기 위해서 이제 TV에 나오는 모습을 봤는데 사이가 엄청 좋더라고요. 합도 잘 맞고 실제 사이가 친하다 보니까 현장에서도 분위기가 엄청 좋았고 또 영화도 그래서 잘 나올 수 있지 않았나 이런 생각 들더라고요.
네, 진짜 또 잘 만들어진 영화 이런 희극 영화 하나가 사람들한테 진짜 그 스트레스라고 하죠. 근심 걱정을 좀 잊고 좀 마음껏 웃게 해주는 그런 좋은 기능을 해주는 것 같아서 이런 희극 영화들이 좀 앞으로도 좋은 작품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 영화가 북한으로도 들어가게 될지 모르겠는데
곧 들어가지 않을까요?
네. 여러분 극한 직업이라는 영화 나오면은 꼭 네. 구매하셔서 보시기 바라고 또 저희가 이렇게 집어줬던 그런 지점들도 잘 기억하시면서 보면은 재미가 더해지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네.
네, 오늘까지 저희 극한 직업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렸는데요. 다음 시간에는 또 은주 씨가 어떤 좋은 작품을 갖고 와주실지 기대를 하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은주 씨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알판에서 들려드릴 음악은 업텐션의 노래입니다. 뛰어. 국민통일방송에서 전해드리는 조미영의 청춘통일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편안한 밤 되시고요. 마지막 곡으로 김범수의 기억을 걷다 전해드립니다. 청춘통일은 북한 청년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참 많이도 웃었지 숨 쉬듯 내 곁에 있었지 편안했었고 잘했었지 그때 너는 그랬었지 늘 익숙한 말처럼 너무나 잘하는 길처럼